오늘은 아주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저 한국의 일산 남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신임하시는 우리 김기용 목사님 오늘 복음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받으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느님한테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늦게 오셔서 뒤에 앉으셨나요? 네.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앞으로 오셔도 좋고요. 여기 올라와 보니까 다 이게 보입니다. 네, 처음에 들어와서 이 기둥들이 있어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많이 불편하시겠다. 그리고 졸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둥 뒤에 숨으시겠다.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주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지 않은 것 같아요. 다 딱딱하셔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예, 하나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 연배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예, 젊은 분도 계신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예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오전 비행기를 타고 뉴욕 케네디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유는 한국에 목회하는 목회자들 또 미국에서 목회하는 한인 목회자들 서로 주 안에서 하나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주 장로교 총회에 친선 사절단 중에 한 사람으로 왔습니다. 친선 사절단의 구성은 저희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님 그리고 서기 목사님, 총무 목사님, 저는 저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동문회장 자격으로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좀 쉬었고요. 오늘은 한인동산장로교회에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 이풍산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바로 1년 후배였습니다. 그때는 머리숱이 많았습니다. 저도 많았죠. 그런데 작년에 총동문회장으로 필라에 왔는데 만났는데요. 잘 몰라봤습니다. 너무 모습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데 다시 자세히 보니까 과거 학창시절 때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반갑게 맞이했는데 저희 교회 꼭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청함이 있었습니다만은 작년에 왔을 때 동문회장 자격으로 왔으니까 올해는 제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돌아갔는데 연임이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왜 그러냐면요. 제가 오늘 예배를 딱 인도하러 올라와 보니까 저희 교회 모습하고 너무 비슷해요. 모든 성도들의 구성원이 연령층대로 다 있습니다. 연세 높으신 어른부터 시작해서 20대 초반까지 같이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가족입니다. 가족. 여기서 말하는 가족이란 영적 패밀리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는데 예배할 때만은 하나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냐면 성령으로 하나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뭘로 하나라고요? 성령으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교회 구성원들이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서로 강조하면 그건 교회 공동체가 아니다. 영적 공동체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과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적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내가 이번 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상생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희락이라는 표현은 뭔 말이냐면요. 얼굴이 밝고 즐겁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밝고 즐거운 분들이 별로 안 보여요. 다 같이 웃어봐요. 시작. 아유, 이게 웃음이야. 왜 그러냐면 늘상 삶 속에서 웃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아픔과 고통과 갈등과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그리고 일어설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 얼굴이 펴집니다. 얼굴이. 예.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 보면 일산 남산교회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대부분 제가 남산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아, 남산 밑에 있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서울의 남산 밑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남자는 예,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안에 있는 남포교회가 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신무하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쓰는 남자를 땄고요. 그럼 산자는 뭘까요? 이야, 이 정도로 수준이시구나. 동산의 산자는 뭘까요? 산 위에 있어서 산자인가요? 여기 산자는 뭐냐면요. 일산의 산자입니다. 그래서 남포교회 남자하고 일산의 산자를 결합해서 남산교회 이렇게 해서 고양시에 소재한 교회입니다. 오늘 아침에 장로님이 저를 픽업하면서 목사님, 고양시에는 일산에는 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시겠습니까? 일산의 인구는 105만입니다. 그럼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 걸 왜 물어봐요? 자,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많은가? 교회 많은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저 개인적인 목사로서 생각은 다방이 많은 것보다 술집이 많은 것보다 교회가 많은 게 더 낫다. 어떠십니까? 예, 아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저의 생각이니까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남산교회를 섬기는데 제일 먼저 교회가 시작될 때 아파트에서 6명의 부부가 커플이 시작을 했습니다. 남포교회에서 예배당 얻을 수 있는 후원을 해주겠다. 성도들을 떼서 분립해라. 이런 제안을 하셨지만 저는 그 제안을 인간적인 감사함으로 받고 담임 목사님께 나가서 개척할 수 있도록 기회만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일산이라는 곳을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러면 일산으로 갔는가? 23살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그때부터 주님의 마음으로 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목회를 한다면 북한과 제일 가까이 있는 위성도시로 가겠다. 그래서 일산으로 갔습니다. 고양시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요. 제가 바이블 스타디 하던 집사님이 고양시에 살았기 때문에 그 집 아파트를 빌려서 주일날 모였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도들이 모여지게 되고 그리고 예배당 장소를 얻게 되고 또 목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친히 이루신다. 믿으십니까? 이걸 단문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면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같은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찬양대에 찬양의 가사처럼 Great Commission,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선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지체들에게 우리 교회는 선교와 교육 외에 다른 것은 안 한다. 그래서 열심히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에 와서 딱 들어왔는데 전 세계 지도가 있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동산교회도 기뻐하시겠다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동산교회 성도된 것을 자랑으로 여기십니까?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리 완전한 모습으로 살려고 해도 일주일 내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완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책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그렇게 신앙을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다 보면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이 줄어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 사역을 도우면서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선교사를 위하여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신 동기는 다양할 것입니다. 아마 한국의 정치 상황, 경제적 어려움, 또 먼저 조상들이 미국에 와서 생활했던 일들, 그래서 미국에 오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것은 정치적 상황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혹은 우리 조상들이 먼저 와서 살았던 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이곳에 와서 살게 되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곳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88년도에 호주 시드니에 유학하러 갔을 때 젊은 유학생들의 삶의 모습, 또 먼저 와서 살고 있는 이민자들의 모습을 다 봤습니다. 훌륭한 인류대학 출신들이 88년도에 호주로 유학 떠나서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대부분 하는 일들이 청소였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주말에 굳이 당신들이 하고 있는 청소 내가 한번 가서 해보자 하고 가서 동참해 봤습니다. 매우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급으로 받아들이는 인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왜 그곳에 보내셨는가, 그곳을 놓치면 자기의 삶의 형편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관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살고 계신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산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디아스포라로 이곳에 보내셨다.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왜 디아스포라로 보내셨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92년부터 중국에 조선족들 지도자 사역하러 2016년까지 약 25년 동안 200여 차례 중국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처음에 제가 가서 중국 영길에 우리 조선족들을 만날 때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로 신앙에 대한 오해가 있었냐면 여자분들이 파머를 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화장을 하면 더더욱 구원을 못 받습니다. 우습죠? 그런데 그분들의 신앙의 수준은 거기였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때 제가 새벽 1시간,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저녁 2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마이크도 없습니다. 추운 겨울이라서 저기에다가 한국의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빠찌까라는 거요. 있습니다. 나무를 떼는 난로. 거기서 나오는 그 나무의 매연을 마시면서 8시간 생소리로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참 좋았는데 그때 다 망가졌습니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소리 상하면 어떤가? 아무런 문제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3일째 되는 날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기름하고 물하고 같이 떠다니는데 이게 불이 화력이 약하니까 이 기름하고 물이 같이 떠다니는 음식을 계속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겠어서 누룽지를 좀 달라고 했더니 누룽지 역시 똑같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청년회장을 데리고 자전거를 타고 시장을 갔습니다. 시장 딱 들어가는 입구에 순대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순대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순대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그거라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그 청년 보고 순대 같이 먹자 그러니까 청년이 안 먹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순대를 사서 먹었습니다. 먹고 돌아오는 길에 분위기가 싸합니다. 갈 때는 같이 찬송 부르면서 갔는데 올 때는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딱 들어갔더니 그 형제가 모든 성도들한테 저기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라고 안 했습니다. 선생님이 순대 먹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저녁 집회하러 딱 올라갔더니 전부 다 등을 저쪽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영문을 몰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답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영길 시 여성 공상당 연맹 위원장이 예수를 믿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딱 손 들고 나오더니 내려오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를 가르치지 않고 당신은 순대를 먹었습니다. 피를 먹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신에게서 말씀을 못 듣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알았다고, 알았다고. 그리고 두 시간 동안 등을 대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시간 후에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복음의 순수함, 하나님이 약 150년 전에 우리 조선족들을 디아스포라 시켜서 중국 동북 삼성에 펼쳐놓으신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그들이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고 그들이 한국에 대하여 기도하고 그랬던 분들이 중국 선교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밀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전 세계 방방곡곡에 흩으신 이유는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생활하실 때 아무래도 상대적 열등감이 있을 것입니다. 주류 사회에 못 들어가는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지나는 삶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자신의 삶의 모습, 자신의 인생에 처해 있는 상황들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좌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데는 거룩한 계획과 위대한 계획이 있어서 그 거룩하고 위대한 계획에 동참하도록 전 세계에 복음 증가하는 일에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렇게 믿으시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아멘 소리가 크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딱 끝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것에는 위대함과 거룩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고백인데 고린도 교회는 코린스타이라는 헬라의 말처럼 타락한 도시, 불결한 도시, 더러운 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약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대도시가 다 코린스타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다 더럽고 불결하고 타락합니다. 첫째, 영적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면 그대로 따라오는 것이 도덕적 타락으로 따라옵니다. 도덕적 타락이 지나면 인간성의 실종이 생깁니다. 윤리 실종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다 자기밖에 모르는 포스트 모더니즘 삶이 지금 우리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전에도 동일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간략한 답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거의 비슷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문화만 다를 뿐입니다. 이제 고잉하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인간의 모습은 동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바라볼 때 항상 비교합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가진 것도 많고 공부한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고 권력도 많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라. 그것은 세상의 자격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이 25절부터 31절까지 본문 안에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역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패러독스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가치관처럼 인간들의 자랑, 인간들의 수고, 인간들의 노력, 인간들이 만들어낸 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뭘 깨닫냐?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의 자격과 조건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는 비천한 자다. 나는 없는 자다. 나는 부족한 자다. 나는 흠이 많은 자다. 그런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불러내셨다. 이것을 믿으시면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자기 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 능력, 학력 이런 모든 것들을 교회 안에서 자랑한다면 그건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능력 있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왜 이걸 못 믿냐면 이 능력을 자꾸 세상적 가치와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능력은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은 자격과 조건이 전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능력은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셨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수도 없이 많은 그분의 일하심을 저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분의 일하심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돈화라는 시가 있습니다. 연길에서 2시간 정도 가면 발해의 수도가 돈화입니다. 그 돈화에 조그만한 진이 있는데 우리가 나라 같으면 리입니다. 그곳에 말씀 사역이 이틀째 진행이 됩니다. 점심을 먹으려고 중국에 사역하는 선교사님과 제가 방 끝에서 상을 받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담요에다가 3년 된 중풍병자 50대 초반을 70대 중반 된 노모가 동네 사람들을 동원해서 침대에다 환자를 눕혀가지고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하는 말, 한국에서 용화단 사람이 왔다니까 고쳐내시오. 그럽니다. 제가 뭐가 용화입니까? 저는 용화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노모께서 하시는 말, 두 번째 말입니다. 이 아들이 3년 전에 발병을 했는데 며느리도 떠났고 자식들도 다 떠나고 자기가 3년째 수발을 한다. 그런데 이제는 쌀 한 톨도 남은 것이 없다. 같이 죽어야 될 상황이다. 그러니 살려달라. 그게 두 번째 말입니다. 세 번째 말. 오늘 여기서 만약에 못 살게 되면 안 고쳐지면 아들하고 둘이 같이 죽으려고 그런다. 이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주여! 그랬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왜 돌아봤죠? 뭐 너무나 이렇게 그냥 싹 들어오기만 하고 답이 없으시네. 왜 돌아봤냐면요. 뒤에 문이 있나 봤습니다. 도망갈 문이 있나 봤습니다. 도망갈 문이 없어요. 근데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을 뚫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 제가 하나님, 이 일은 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잘못되면 하나님 망신당하고 저는 쪽팔립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볼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탔지도 않았습니다. 볼펜을 들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리야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로보캅 영화 보셨습니까? 어허, 뭐 이게 도대체 반응이 없네. 로보캅 영화 보면요, 척척척 이렇게 하잖아요. 그 춤은 아시나요? 예. 네. 로보캅처럼 아, 이 다리가 터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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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팔아 올라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앉아라. 3년 동안 얼갈고 누워 있었던 사람이 앉습니다. 식탁 앞으로 불러서 숟가락을 잡아라. 손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펴져요. 이렇게 펴지면서 입이 그랬던 입이 이렇게 돌아와요. 자기가 떠먹으면서 하면서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복음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자격과 조건과 능력과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고 허점투성인 그들을 불러일으켜서 당신의 나라를 친히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상상해 보십시오. 온 동네 주민들이 줄을 섰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기도하면 나았다 그럽니다. 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해질 무렵이 돼서 제발 밥이라도 좀 먹게 해달라고 하고 저녁상을 차리라고 사람들을 물러가게 한 후에 선교사한테 제가 이랬습니다. 가방 빨리 싸. 빨리 싸. 빨리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도망을 나왔습니다. 왜 도망 나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 자신이 영광받게 하고 저희들은 빨리 그 자리를 뜨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소외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소외된 영혼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가서 구원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너무나 많은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배우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런 사역을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는가? 선교 현장과 교회 현장은 다릅니다. 선교 현장은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자리이고 교회 현장은 성도들이 만들어져가는 자리입니다. 만들어져가는 것은 말씀으로 만들어져가는 겁니다. 역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성도들이 체험을 많이 했는데 신비한 일을 경험했는데 그 성도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 바뀌지 않는가?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능력.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인격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인생이 변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 당신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한 5분만 더 하면 되죠? 제가 몇 분 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몇 세 끝나면 되죠? 아, 말 좀 하세요. 아니요. 여기 다음 시간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교회와 선교의 현장은 이렇게 다른데, 교회는 모든 다른 지체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 안에서 됨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정확하게 전하지만 저희 집에서 저 상대인 마누라한테 배려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너무 속속들이 잘 알아요. 제가 깜짝 놀란 건 미국에 작년에 왔는데 한국에 있는 저보다 미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 상황을 더 잘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모이면 맨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살아내기 바쁜데. 그래서 미국 교회 성도들에게 유명한 일화가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를 다 안다는 것이 미국 교회의 현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알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이곳에서 교회 생활을 잘 하시려면,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 배려 배우십시오. 자기 주장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주장에 동의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제가 훌륭하게 배움으로 또 인격적으로 도움을 입었던 박윤선 목사님, 신복인 목사님 이분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박윤선 목사님은 저희들하고 약 60살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요, 먼저 내려가서 신발을 딱 이렇게 거꾸로 돌려놓습니다. 저는 신학교 때 그 박윤선 목사님이 하시는 행위를 보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어떤 어른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딱 설교하고 내려오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복인 목사님과 어느 날 함께 차를 탔습니다. 앞차가 시그널도 없이 그냥 확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런 그랬어요. 어르신이 계시니까 욕은 못했지만 속으로는 욕을 했습니다. 저런 그랬더니 신복인 목사님이 저를 딱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쁜 일이 있는가 보지.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을 늘 훈련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너무나 없습니다. 상대방은 내가 공격해야 될 대상이지 내가 함께 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교회 공동체로 모으신 것은 함께 손잡고 가야 할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천국에서 만날 거룩한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얼굴도 마주하지 아니하고 손도 잡지 아니하고 손을 잡아도 행동으로만 액션으로만 손을 잡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옆에 있는 분하고 손 한번 잡아보세요. 그냥 잡지 마세요.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손 한번 잡으십시오. 예. 저 쑥스럽지만 잡으십시오. 잡으셔서 다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냥 요렇게 자꾸 하면 말이 됩니까? 요렇게 해야지 하나지. 다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런 걸 매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달라집니다. 이것이 뭐냐? 복음의 역설입니다.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인격적인 함양을 가르쳐도,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아도 안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왜? 복음은 사랑인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교회는 허다한 죄를 덮는 곳이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허다한 죄를 덮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그리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낼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